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내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 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 같은 위장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 가능성을 부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억제력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P통신은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우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등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 등 OSCE 회원국들의 48시간 이내 자국 국경지대의 러시아 병력 증강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요청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논의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OSCE를 통해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유럽 국가 간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는 빈 문서에 따르면 OSCE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의 군사활동에 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빈 문서에 근거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에 취할 조치로 우리의 국경과 러시아가 일시 점유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과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48시간 내에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집결시킨 병력이 1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어떤 침공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든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여 개 나라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최근 납치됐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대변인은 어제 예멘 남부 내전 지역인 아비안주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지난 11일 현지 임무를 완료한 뒤 아덴시로 돌아가던 중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네쿠 대변인은 납치된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유엔 직원들을 납치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소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 관계자와 다국적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스타보 카루소 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은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검증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에 기반한 태도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소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소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 뒤 나머지 3종수소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뿐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오늘 허용했습니다. CAS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긴급 청문회가 끝난 지 채 1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리에바 선수가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길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의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도 계속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란 점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들은 북핵 수석 대표들이 빈번히 협력한다는 점을 평가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we discussed how to advance our shared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지난달 8건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3국 장관들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our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on this topic, Ambassador Sung Kim, who's here, Special Representative No, Director General of Funakoshi.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언제 어디서고 만날 의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북한도 이에 화답해 대화와 외교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영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은 이런 점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은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미한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이 양자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국과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영내와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이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영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호주 피지 방문에 이어 호놀룰루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미국의 굳건한 미한 동맹 중시와 강력한 영내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외교 전선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장관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힌 뒤 우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세 나라가 규탄이라는 표현을 담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의지를 과시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조치 차원에서 구체성의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주목적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명에서 규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번 공동성명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7년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이외 미중 전략 경쟁과 여러 글로벌 현안들을 포괄했다는 점이 과거 북한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세 나라 공동성명과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한 산재한 외교 난제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상황을 호전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선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상당히 미국 측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너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싶진 않다.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에 할애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과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과거엔 북한의 도발을 골칫거리로 여겼던 중국의 태도가 이제는 도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한다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좀 더 자유롭게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한국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미한 간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이와는 다른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요구해왔고 또 주장해온 것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관여, 또 외교, 대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직접 좀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의 동결을 모색하는 대북 접근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 측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담는 수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 등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대외교역을 일부 재개하면서 기존의 비상방역체계 변화를 시사한 점과 관련해 백신체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한이 지금이 인도적 차원의 백신 지원을 북한에 제한할 적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공개적 반응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시도가 현실화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역량을 과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그동안 불거져온 북한과 이란 간 무기협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비확산 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미국을 거론하며 최근 시험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임을 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당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언급할 게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연초에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 등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많은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미국의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가 미국 정부의 비확산 감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북한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의회 조사국 CRS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이란, 북한 관계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비확산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과 기술 확산 능력을 막기 위해 다양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 조사국은 2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전략적 모험,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알고 있지만 새로 밝힌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설명처럼 북한의 JR 구체적 종전선언 문안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손을 내밀어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모든 범위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각국 통신사와 합동으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골드버그 대사 지명을 중요한 직책에 대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11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골드버그 지명자가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로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와 필리핀과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코소보 프리슈티나 주재 미국 공관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에서 정보연구실 차관보와 대북제재결의 18745 이행조정관을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인 골드버그 지명자가 2018년 경력대사로 승진했으며 그동안 대통령 유공자상과 두 차례의 대통령 공로상, 국가정보 은인장 훈장 등을 수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의 인준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직책의 최고의 선택이라며 반겼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전 세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 도전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능력 있는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ll bring all of that experience as well as his deep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o working closely to
골드버그 지명자가 이런 깊은 경험을 토대로 미국이 한국의 시각을 잘 알게 하고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2006년 코소보 주재 미국 공관장으로 일할 당시 자신은 유럽 담당 부차관보로 일했다며 골드버그 지명자의 전문성에 외교관으로서 큰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t that time was the chief of mission in Kosovo and Pristina. This was in 2006-2007. And it was a time of great instability.
당시 코소보와 그 주변국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외교적으로 예민했는데 골드버그 지명자가 현지와 워싱턴을 아우르는 외교 능력에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또 골드버그 지명자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북 제재 업무도 맡았다며 하지만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써야 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처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는 매우 중요한 외교 직책에 매우 탁월한 선택이 이뤄졌다며 골드버그 지명자는 현직에 있는 최고의 미국 외교관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He's one of the is probably the top American diplomat who is in the service now. He's the best of the best. And so I think it's a great nomination in Korea.
힐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제재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 골드버그 대사의 이력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그를 매우 유능한 좋은 대화 상대자, 미한 간 관계를 진정으로 도울 인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많은 관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한미국 대사 직책은 미북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자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외교 경험으로 중요한 직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alway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sts that we have in our diplomatic service, just because of the both the volatility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버시바우 전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동성뿐 아니라 양국 간의 중요한 경제 관계,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 기후 변화 등 미한 간 함께 협력해야 하는 여러 국제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외교 직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책에는 진정한 전문가가 자리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에 걸맞은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가장 최근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과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열이 뚜렷이 감지되는 등 핵심 공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BOA에 공개한 북한 핵시설 동향을 백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 쌓인 눈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13일 BOA의 주요 분석 결과를 사전 공개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중요한 징후는 원심 분리기 설치 공간에 6불화 우라늄을 넣고 빼는 공급소와 통제실을 포함하는 부분에 눈이 녹았다는 점이라며 이곳은 시설이 가동 중일 때만 가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원 건물들의 쌓인 눈도 녹았는데 이곳은 원심 분리기의 조립과 균형 조정, 장비 오염 제거, 원심 분리기 홀의 일정한 온도와 청정한 공기 환경 유지, 그리고 전기 분배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런 관측 결과를 놓고 볼 때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은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13일 BOI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때는 원자로가 멈춰 있어 지붕에 눈이 골고루 쌓여 있었다며 따라서 최근 사진이 좋은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the same phenomena a year ago, but at that point of time, sister reactor was not operating.
농축 우라늄 생산은 원심 분리기만 확보하면 공장, 광산, 군부대, 지하실, 땅굴 등 어디서든 좁은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발생시키는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달리 연기나 냄새, 특수 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지하기 힘들고 공정도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이 같은 응닉성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 여부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는 거의 없다며 원자로처럼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없고 배출과 공급 과정이 위성에 노출되는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라늄 생산량 추정치를 도출하려면 원심 분리기에 농축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시설이 지속해서 작동 중이라는 전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영변 핵 연구단지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푸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 위성사진에 포착된 핵연료병 제조 공장이 2009년 여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개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 원심물리기를 여러 개 연결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캐스케이드 설치 공간을 두 개로 늘렸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기존 핵연료병 제조 공장이 서서히 개조되고 일부는 확대된 것을 일련의 중요한 변화로 꼽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포착된 캐스케이드 홀 2호의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확장 공사는 완공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논의 연구는 플루토늄 확보의 핵심적인 시설인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터빈 건물과 열 교환 시설의 지붕과 환기 굴뚝에서 눈이 먼저 녹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자로 운영을 지원하는 건물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지붕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처리 작업 이후 연료가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 후 핵연료는 순환과 정화를 위해 물속에 담그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이런 작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설계 형태가 달라진 뒤로 관측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터빈 건물에서 가끔 증기가 배출되고 냉각수가 강으로 방출되며 겨울에는 열을 방출하는 원자로의 특정 건물 지붕에서 눈이 녹는 것이 주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월에서 7월 기간 동안 방사화학 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루어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북한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벌였고 이에 앞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도 원자로가 가동됐다며 여기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또 한 차례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플루토늄 생산량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2021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핵실험대 사용된 양, 원자로 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 추출 과정에서의 손실을 고려해 플루토늄 비축량을 25에서 48kg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5메가와트 원자로를 통해 약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 억지력 추가 개발을 선언했을 때 과학자들에게 핵탄두 소형화를 지시한 만큼 여기에 성공할 경우 탄두당 플루토늄 양을 4kg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해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미비점을 나열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협상 당시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해체하는 대신 폐쇄하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시설들의 유지가 허용돼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용 용기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북한의 결정에 따라 재처리가 가능했던 점도 허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제네바 합의가 허용한 이 같은 보존 활동으로 인해 북한은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뒤 원자로를 신속히 가동하고 재처리 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추가 생산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제네바 합의 체제 아래서도 현장 인력의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한국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워싱턴의 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지 태세와 유엔 제재,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전후로 도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 이어 11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외교정책을 직접 듣는 화상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진영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윤 후보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관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미한동맹,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그리고 경제 안보와 함께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기여 증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기본 주안점은 억지태세와 유엔 대북제재,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trengthen our deterrence.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고도화를 고려해 억지태세를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단기간 내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rth Korea doesn't appear to be interested in returning to the negotiating table unless we meet their kind of a
북한은 자신들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의향이 없으며 오는 5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기다린 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미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살펴볼 것 같다는 겁니다. 이날 대담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대선전으로 당분간 도발과 압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은 계획대로 차기 대통령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선 기간 내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continue as planned, which is, I think, a campaign that we're going to see.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긴장 수위를 계속 높이며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은 입장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한국 전 종전선언이 한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I'm not 100% convinced that they're on the same page, right? Seoul and Washington, in terms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정부는 수개월 동안 소위 평화 선언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동맹 관리에 가깝고 종전선언 관련 진전을 이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담에선 한국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등 대외 정책에서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석자는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과 미국,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trategic ambiguity does not benefit South Korea, it doesn't benefit the United States, and it doesn't benefit China.
한국이 예측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언짢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고 한국에도 좋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한 본부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ROK has been extremely ambiguous.
김 본부장은 미한 동맹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며 미한 연합군사 훈련의 일시적 중단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훈련 종료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등 추가적인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최근 공개한 14차 신종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인 코보백스 25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보백스는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인도 혈청연구소가 생산하는 신종 코로나 백신입니다.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북한에 배정된 물량은 12만 6천 명 분량입니다. 코백스가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북한에 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북한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만 배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백스를 운영하는 세계백신연합 가비는 9일 지난해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 관련이 없다며 다른 필요한 국가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배정됐던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코로나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가비는 11일 VOA에 현재 북한에 배정돼 있는 백신 분량은 13차 분배 계획에서 배정된 128만 8,800 회분과 이번에 배정된 25만 2천 회분 등 모두 154만 800 회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북한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 아동기금 대변인은 11일 VOA에 가비 측의 최근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어 유니세프는 백신을 포함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필수적인 구명물자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을 비롯한 보건과 영양, 물과 위생품목을 포함한 추가적인 물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으로 반입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활동 내역을 담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남포항에 수개월 동안 격리됐던 1차 지원 물자가 소독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운송된 물자에는 임산부와 수유 여성 16만 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미량 영양소 치료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베이징에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4일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고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한편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를 수용할 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법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do want to see some new breakthrough,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 갈등마저 부각되면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공동 대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질서가 미중 갈등 구도로 재편되면서 북한과 중국은 밀착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은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 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월 16일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를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이후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물자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일단은 외상을 주는 게 아닐까 봐집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2월에 정치적 그 행사, 2월과 4월에 정치적 행사가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하는 데 달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북한도 중국에게 깍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관계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다져졌다며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에 7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자 발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중 양국이 마크에서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re's some heavy talking going 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these missiles.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뭐 중국의 절대적으로 예속된 행보를 걸어온 적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북중 관계를 활용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하고 중국, 특히 러시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공동전선의 형성의 가능성은 있지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합니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북중 밀착에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상국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려면 전통적인 대응에 탈피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보완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look beyond sanctions to other instruments.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워싱턴의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담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uck in a position where it doesn't have the political capital to do anything bold with North Korea, such as trying to engage them, because it looks like rewarding bad behavior.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도 1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악화와 북중 밀착은 북한 비핵화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미중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계속된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을 맡아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은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지금처럼 미중 개고 북중 밀착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이 북한의 핵 보유 공식화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가끔 눈, 평안북도는 새벽까지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5m로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3도. 강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 해주 구름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함흥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3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0도. 청진 흐리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0도. 선봉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4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 먼바다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 오후에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부 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내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서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 같은 위장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 임박 가능성을 부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억제력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P통신은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우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세계의 특정 행위를 취해 깜짝 놀라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등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 등 OSCE 회원국들의 48시간 이내 자국 국경지대의 러시아 동력 증강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것을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요청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OSCE를 통해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유럽 국가 간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는 빈 문서에 따르면 OSCE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의 군사 활동에 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빈 문서에 근거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에 취할 조치로 우리의 국경과 러시아가 일시 점유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과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48시간 내에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집결시킨 병력이 1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어떤 침공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든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여 개 나라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촉구하겠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최근 납치됐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대변인은 어제 예멘 남부 내전 지역인 아디안주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지난 11일 현지 임무를 완료한 뒤 아덴시로 돌아가던 중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네코 대변인은 납치된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유엔 직원들을 납치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 관계자와 다국적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스타보 카루소 IAEA 핵안보안전보안국 조정관은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 측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검증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에 기반한 태도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 뒤 나머지 삼중수소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뿐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내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준비 상황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오늘 허용했습니다. CAS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긴급 청문회가 끝난 지 채 12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리에바 선수가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